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 CGM TV.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굉장히 빨리 믿음을 행함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뭐 믿음의 수구가 생기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먼저 그것에 대한 칭찬을 하고, 이제 재림에 대해 잘못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을 다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담아서 보내주고 있는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러면 483쪽으로 넘어가셔서요. 데살로니가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재림에 대한 내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른 종말관, 그 바른 종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책을 종합해서 설명해 본다면 483쪽에 1, 2, 3, 4 있지요. 첫 번째, 누구를 인정하고 존경하라고요? 예, 영적 지도자를 인정하고 존경하라.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지도자는 무엇을 보이라고요? 본을 보여야 돼요. 근데 문제는 본을 잘 보이면 인정하고 존경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을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의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본을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아야 될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네, 기도한다는 것은 존중하지 않겠다는 의미인가요? 네, 지금 말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럴 때도 인정하고 존중하셔야 돼요. 왜? 누가 세워놓으셨습니까? 그거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세워놓으셨어요. 거기에 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필요 없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세요.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뭐가 돌아가는 겁니까? 예, 인위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도자 자리에 있는 분은 정말 본을 보이셔야 되죠. 근데 이제 그 목회자들이 되게 지도자들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 가르치는 것은 옳게 가르칩니까? 그르게 가르칩니까? 네, 옳게 가르치는 거 아십니까? 네. 근데 문제는 옳게 가르친 만큼 살아요, 못 살아요? 보셨어요? 네. 저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100%? 네. 저 뒤따라 다니셨습니까? 네, 저도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딜레마지요. 내가 살지 못하니까 그럼 가르치지 말아야 될까요? 뭐 가르칠 내용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네. 여기서 저는 원칙이 있어요. 무슨 원칙입니까? 그 사람의 가르침과 인격은 분리하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가르침 하는 대로 100% 다 실천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나도 못하더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잘 가르쳤는데 그 사람 행동 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의 가르침 자리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지요. 안 들어가고 싶고 안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들어갑니다. 왜? 그 사람의 가르침과 인격은 분리했어요. 그래서 인격까지 같이 따라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품까지 따라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옳으면 저는 그 자리에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막 이렇게 복잡할까요? 아니면 그 진리를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입니다. 왜? 이미 분리하는 원칙을 세웠어요. 근데 이 원칙은 제가 어디서 얻었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서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저들이 가르치는 것은 본받고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아라. 여기서 얻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말화에서 그 사람의 가르침과 인격은 분리하자.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여러분의 리더가 정말 가르침과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가르침과 인격을 분리하고 그 진리의 말씀은 가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속이 무슨 속이 된다고요? 밴댕이 속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본을 보여야 되지만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갈등하지 마시고 그냥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라고요?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께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 곧바로 누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예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존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서로 화목해야 된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참으라고요? 오래 참으라고요. 여기서 오래 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그때 누구를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신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고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으신 겁니다.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든지 지옥에 가 있든지. 근데 아직도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다. 누가 참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누구도 참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래 참지 못하고 있는 그 대상도 하나님께 참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참아야 된다고요? 누구도 참아야 된다고요? 참기 싫으신가 봐요. 누구도 참으셔야 된다고요? 나도 인내하면서 그 사람을 받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예, 기도할 필요해요. 기도한다는 건 초점을 누구께 맞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춘다는 것이고, 기도는, 기도의 정신은 뭐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허용하신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때 모든 일을 뭐 할 수가 있습니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내 밑에, 내 뱉어놓고, 뭐가 감사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바꿔주시는지, 그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먼저 해놓고, 잘 안 되면 한번 생각하면 적어 보세요. 그러면,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의 이 상황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경험이 되는지 그것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경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 성령이 근심되느냐? 우리가 불순종할 때 성령이 근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이것들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은 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열매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 은사들을 활용하게 되고, 이제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하셔야 된다고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계속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앞으로도 계속 언제까지 읽으셔야 될까요? 네, 죽을 때까지 성경을 읽기로 작정하고 성경을 떠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바른 종말과를 가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겨요. 뒷페이지로 넘어가시겠습니다. 484쪽 데살로니가서 1장 3장 그 바로 밑에 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재림에 대한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권면입니다. 이렇게 바른 종말과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뭐에 현혹된다고요?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어요. 그래서 추수꾼에 넘어가고 이단에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넘어가요. 왜? 바른 종말관 없이, 말씀의 기반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렇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른 종말관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라. 그러면 이렇게 재림을 대망하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무슨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485쪽. 85쪽 네, 그림 바로 위에 따라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자는 영적으로 특이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을 충성하고 너희를 부르시는 이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는 확신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관점을 가지고? 네, 신이 고하는 관점으로, 거룩한 삶의 관점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재림을 대망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2차 전도행을 마치고 몇 차 전도행을 떠날까요? 3차 전도행. 역시 어디서 출발할까요? 안디옥에 출발합니다. 안디옥에 출발해서 이제는 이렇게 갔다가 에베소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어디로 내려가냐? 여기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왜 다시 파송교회 1, 2차는 안디옥으로 갔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내려갈까? 그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바울사도가 3차 전도여행 때 품은 세 개의 비전이 있습니다. 어떤 세 개의 비전인가?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시작해서 그 시작한 일이 안정된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아니면 그것을 그대로 지속하려고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기서 첫 번째 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안정된 기반을 잡으면 그것을 평생을 누리며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바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본성을 내려놓고 네 번째 줄 또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거기에서 로마를 방문할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지나서 어디까지 가기로 원해요? 서바나까지 나가고자 하는 비전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비전을 품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 내용이 이제 에베소서에서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서에서 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는데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잡혀서 이렇게 묶인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가면 묶이니까 이 바울 사도님은 자유롭게 사역을 해야 되는데 묶이면 사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가지 마세요. 그렇게 에베소에서 권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나는 이래서 가야 돼요 라고 고백한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결박된 것을 알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바로 3차 전도행의 끝이에요. 근데 이때에 고린도 전후서와 무슨 책이 쓰여지죠? 3차 전도행 때? 로마서가 쓰여지죠? 그럼 어디서 쓰여졌을까? 387쪽. 387쪽. 줄거리 따라가기 밑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몇 차 전도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까? 2차 전도행 때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면 이 교회에서, 이 고린도에서 그 두 번째 달락 보시니까 여기서 몇 년간, 고린도에서 몇 년간 전도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까? 자그마치 1년 반 동안.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다는 것은 고린도가 굉장히 중요한 전략 요충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뒤로 넘어가시면 488절 보시면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어디서? 에베소에서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 교회에 그 가는 문제가 생겼고요. 이 교회에 여기 고린도는 그 이방 신전이 있었습니다. 우상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신전에서 너무나 많은 재물들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또 이렇게 상인들이 팔고 있는 그 우상 재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서 또 막 고린도 교회 이 초대교회 은사가 많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은사 때문에 너무나 소란스러운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막 아무나 은사를 사용하고 그러면서 주의 만찬 이 만찬 때에 그 만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이 먼저 다 먹고 나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그걸 먹을 것이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기타 등등 결혼 문제 이런 기타 등등의 많은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보내고 있는 서신이 바로 무엇인지 바로 고린도 전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이게 바로 1차 보내는 편지가 고린도 전서 2차 보내는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전서 아, 분당 짓는 파장 문제도 있었습니다. 나는 뭐 개밥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또 성경 잘 가르치는 아볼로파다, 나는 이것저것 다 싫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파장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는데 이런 모든 문제들의 원인은 무엇인가? 489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세 가지 그 그림이 있지요. 1번 그림은 부신자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부신자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교회라는 거 보니까 누구예요? 신자는 신자지요. 근데 신자 중에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2번입니다. 2번 보니까 주인의 자리에 누가 턱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앉아있어요. 자기중심적인 그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입니다. 3번은요. 주인의 자리가 딱 누가 계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계신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몇 번이 많았다고요? 2번이 많았습니다. 그 내용이 489쪽에 고린도전서 1장 6장 그 단락에 세 번째 줄 바울은 시작. 바울은 분쟁의 원인은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인간의 지혜를 과신한 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바울의 표현대로 육신적 그리스도인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줄 바로 이것이 고린도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문제를 일으키고 다닌다. 그럼 나는 몇 번? 2번이라고 뭐하고 다니는 거예요? 광고하고 다니는 거예요. 네. 이렇게 광고하고 다니시겠습니까? 네. 이제 우리 주변에서 통통하는 사람들 중에서 계속 시비를 건다. 그럼 뭐로 돌아가는 거죠? 인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불평을 한다. 무엇으로 돌아가는 거? 인위로 돌아가는 거. 네. 그럼 인위로 돌아간다는 것은 나는 몇 번 광고하고 다니는 거? 2번.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이야기했어. 너 2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그래, 나 2번이야. 고마워. 지적해줘서. 그럴까요? 네. 네, 싸움이 일어납니다. 네, 그럴 때에 속으로. 하나님, 제가 2번이라 저러고 다니는데요. 얼굴을 웃으면서 기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3번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저도 3번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로 이런 사람들을 다 수용하면서 이 사람들도 이렇게 거룩한 삶의 관점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네.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말썽 일으키는 분은 다 누구라고요? 2번이에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네. 여기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에서 몇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491쪽에 보시면 8장. 8장 무슨 문제예요? 8장 맨 첫째 줄 보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우상 제물이에요. 신전에서 제사 드렸던 그 제물들이 이 상인들이 팔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바울 사도는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것으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우상 제물로 먹음으로 인해서 나는 자유해서 먹을 수 있는데 내가 먹는 것을 저기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보고 실족한다면 그게 바로 내가 누구께 죄짓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죄짓는 것이다. 원리를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그것을 지금 믿음이 없는 다른 형제나 자매 앞에서 그걸 하고 있다. 그럼 그 형제가 정말 나의 모델링이에요. 그렇게 말하겠는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하겠는가? 그거 생각해 보시면 금방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담배를 피워 술을 마셔 먹고 마시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걸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약한 사람이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실족한다면 그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죄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모든 우리 삶의 그 부분 부분을 다 설명해 놓진 않아요. 그러나 원리는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유명한 장이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은 어디 속에 나오는가 하면요, 12장도 은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14장도 은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은사 사이에 지금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사랑이 들어갔지요. 그럼 은사를 무엇으로 어떤 동기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동기로 은사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의 동기라는 것은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 없이 하면 아무리 은사를 많이 발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고상하게 말한 거고요. 한자로 말한다면 사랑 없이 행하는 은사는 은사 사용은 무엇이다? 꽝이다. 지금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꽝은 정말로 꽝입니다. 꽝으로 이 은사 활용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은사가 활용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많은 분란을 일으킵니다. 이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같이 가야지. 성품이 된 상태에서 은사를 발휘하면 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품이 안 받쳐주면서 성령의 열매 안 맺으면서 은사만 활용되면 모델링이 안 되고 뭐가 찌푸러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 눈살이 찌푸러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같이 가도록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 이 모든 문제는 해결 방안이 무엇이냐? 492쪽. 492쪽. 예. 일곱째 바로 밑에 줄 읽겠습니다. 이 모든, 시작.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해결 방안이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께 이렇게 같이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분쟁들을, 이런 문제들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부활장의 맨 마지막 내용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58절에. 15장 58절에.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우리가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이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경고하지 못하며 흔들릴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지 않는 소극적인 행위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슨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요?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왜? 이유는 주 안에서 이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인내, 내가 하고 있는 용납, 내가 하고 있는 이 사랑의 수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누구 앞에서 우리는 신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로서 앞에서 신유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중심인가 하면요, 493쪽에 보시면 핵심 단어가 뭐예요? 핵심 단어가 방어지요. 그럼 누구를 방어하냐? 뒤로 넘어가시겠습니다. 494쪽 넘어가시면, 네, 이 고린도 교회가 첫 번째 편지를 받고 자기의 잘못들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안을 주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무슨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가? 바울은 사도 아니잖아. 예수님의 직접 사도 아니잖아. 사도권의 문제를 걸고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만나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열두 제자와 분리되고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바울의 말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가장 많이 드러내고 있는 책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바울이 누구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기 사역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비판자들에 대해서 또 응답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 고린도 1장 13장 그 단락의 세 번째 단락. 그는 하나님께 주신 무슨 권위가 있었습니까? 사도의 권위가 있었으나 이를 행사하지 않는 편을 사용했어요. 왜? 더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억압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스스로 따라오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 단락 보시니까 그 밑에 단락 두 번째 줄, 자기 자신의 모든 권리를 심지어는 자기 명성까지도 어떻게 하고자 했습니까? 기꺼이 포기하는 자세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일했던 이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마케도냐의 헌금이 나와요. 그 밑에 단락 보시면 두 번째 줄, 바울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아낌없는 연보를 한 마케도냐의 모범을 예로 들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근데 이 당시에 헌금을 할 때에 마케도냐 교회가 굉장히 가난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제 이번 주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풍성한 연보를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연보를 했는가?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제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헌금을 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먼저 주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인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 헌금을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헌금하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헌금하느냐? 극심한 가난 가운데 헌금할 수 있는 것은 신의로 헌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에 쓰여지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신의로 헌금하는, 그러면 어떻게 이 신의로 헌금하는 것이 가능할까? 495쪽에 두 번째 셋째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셋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상할 것이다.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신의 고할 수 있는, 신의의 헌금을 할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읽어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의 초점이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은 잠깐입니다. 이 사람들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는가?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무엇으로 바꿀 수 있었는가? 영원으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영원으로 바뀌어지고 내일 하루가 영원으로 바뀌어지고 이런 심정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걸 누가 알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았던 그런 모습들도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 3차 전도여행 때 또 쓴 서신이 있지요. 무슨 책을 썼습니까? 로마서를 썼지요. 로마서는 어디서 썼는가? 이 고린도에서 이 로마에 서신을 써서 보냈습니다. 근데 로마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는 바울이 간 적이 없어요. 3차 전도행까지는. 이 이후에 가게 됩니다. 근데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 올바른 교리를 잘 적어서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 어디서 보냈다고요? 고린도에서. 예, 그렇게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러면 로마서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497쪽에 위 세 번째 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중심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인이다라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종교개혁이 바로 로마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내용을 읽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 내용 어디서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구약에 어느 선지자가 말했다고 기억나세요? 하박국이 바벨론에 쳐들어오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질문하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요? 왜 우리보다 악한 바벨론이 우리를 침략하도록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대요. 그 내용이 바로 여기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말해줬던 의미는 비록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적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너는 누구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 로마서에서 인용하고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는 모두가 다 앞부분은 교리적인 내용이에요. 그럼 교리적인 내용을 알았으면 뒷부분은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요? 알았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 되지요. 뒷부분은 실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1장부터 8장까지 이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 교리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 내용이, 유대인에 대한 내용이 9장부터 11장까지예요. 12장부터는 실천적인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야 될까?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잘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498쪽에 보면 구원의 서정이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의롭다움을 받아요?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아요.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삶이 생겨납니다. 두 번째, 누구와 화평을 누린다고요? 하나님과. 이 삶은 무슨 삶이에요? 예, 성화를 이루는 삶이에요. 성화를 이루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 통통의 관점으로 보면 몇 번째 관점입니까? 세 번째 관점. 무슨 관점? 거룩한 삶의 관점.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무슨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쫙 올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정점을 찍으면 뭐하고 있어요? 거룩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거룩해져 가고 있습니까? 아멘이에요. 네. 이 삶이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새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누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새 생명,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반드시 뭐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라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특징이 자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성화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영화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변해드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의 삶은 무슨 삶인 겁니까? 성화의 삶이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성화의 삶의 핵심은 무엇일까? 500쪽 넘어가시겠습니다. 성화의 삶의 핵심. 하이라이트 위에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화의 핵심은 변화인데 그 변화는 단순한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요, 의식의 변화입니다. 예, 서론에서부터 뚱뚱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룩한 관점을 계속적으로 말하면서 드디어 이 로마서에서도 성화의 핵심은 변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화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에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어디로 안 가고요? 예, 안디옥으로 안 가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뭐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렇게 바울이 어디를 가기를 원했습니까? 아까? 예, 세계비전 어디를 가기를 원했어요? 로마를 가기를 원했고 거기서 더 어디까지 가기를 원했습니까? 서바나까지. 이제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교회, 그 로마를 가고 싶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이 가고 싶어했던 로마를 어떻게 가게 하냐. 보시겠습니다. 502쪽. 502쪽. 네, 첫 번째 줄. 첫 번째 줄 가운데 바울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첫 번째 장기투옥은 이방인을 성전 영내로 이끈 바울을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악의로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네. 바울이 시내에 드로브미라는 사람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 아, 그 사람을 성전에 데리고 왔을 거야 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단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고발을 해버렸어요. 근데 성전 안에는 이방인이 들어가지 못하는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이 들어오는 자리가 있고 이방인이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되는 뜰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방인이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그런 문구가 써있는 거기를 넘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무엇으로 고발했대요? 악의로 고발했대요. 이 고발 때문에 바울이 잡혔고 이 잡혀서 신문을 받는데 바울이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신문을 받겠다고요? 로마에 가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울에게 뭐를 주셨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거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훗날에 훗날에 얘기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요. 하나님께서 지나고 봤더니 이 일을 위해서 이미 저를 준비시켜 주신 것이었어요. 라고 말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다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나이 드신 분 나이 드신 분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대로. 다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해 가시는 과정이다. 근데 여기서요, 지금까지는 바울이 자비랑으로 선교했습니다.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선교하랴, 장막 지으랴. 참 어려웠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 일 그만해. 내가 국비로 보내줄게. 여기서 지금 죄인으로 가니까 누가 비용을 대야 되는 거예요? 로마가 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까지 붙이는가 하면 군인까지 붙여서 하나님께서 국비 장학생으로 예, 로마의 선교사로 딱 가서 파송을 해놓네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요. 마음만 먹어도 때론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까지 하지 않았어요. 마음 먹어서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턱 일어놓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오늘 내가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내일 그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경험해보셨습니까? 해보셨지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드리는지요. 네, 이렇게 가는데 우여곡절이 있지요. 풍랑도 만나고 근데 이 뱃속에서 이제 누가 대장인고 하면 죄수인 바울이 대장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안 죽는다. 분명히 도착할 거다. 그래서 바울이 그 들은 대로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다 살아서 갈 거라고. 그래서 선장까지도 이제 결국은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럼 로마에 가서 뭐 했을까요? 503쪽. 로마에 오게 갇히는데 그 경비병이 있었고 오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4번에 두 번째 줄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에게 변론하고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해 설득했습니다. 거기서 뭐를 전했습니까? 네,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셨는데 무슨 신분으로 그 일을 하게 하셨다고요? 네, 죄인의 신분으로. 그러나 뭐를 정했다고요?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쓴 서신 네 권이 있었다고 했죠? 감옥에 쓴 서신 몇 권이에요? 네 권. 뭐예요? 예골모빌, 예배서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네 권 중에서 오늘 두 권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무슨 책을 하냐? 504쪽. 무슨 책을 할까요? 네, 빌립보. 네, 로마에서 어디에 편지를 보냈습니까? 여기 보세요. 로마에서 빌립보에 편지를 보낸 게 빌립보서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빌립보서에 바울이 계속 말한 게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은 지금 어느 상황이에요? 예, 죄인으로 감옥 상황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도리도리? 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바울이 어떻게 했길래, 바울이 어떤 삶이 그렇게 자기도 기뻐하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네, 맨 밑에 줄 읽겠습니다. 505쪽에. 초월하는 시작. 초월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바울의 비결은 한마디로 그리스와의 풍성한 교제였습니다. 환경은 바울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와 교제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얼마든지 그리스와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제하면서 뭐 했을까요? 빌립보 4장 6절,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이 뭐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으로 터져나올 수 있었는가? 기쁨으로 터져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도 기뻐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에게 506쪽을 보시면, 네, 가운데 성경 구절이 보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5절, 8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누구의 마음을 품으래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래요.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가 더욱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도 어디서 보냈습니까? 예, 로마에서 빌레몬이라는 지역이 아니지요. 빌레몬은 사람 이름이에요. 그럼 빌레몬은 어느 교회에 있었던 사람이냐? 여기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마 골로새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이 골로새의 빌레몬이 주인인데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것을 훔쳐가지고 도망왔는데 어디로 도망왔냐? 바울이는 로마로 도망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만났고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들은 다음에 이 오네시모가 사람이 바뀌었어요. 누구든지 누구를 만나면 바뀌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바뀌게 돼요. 그래서 바뀐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이 오네시모를 이제 사랑받는 형제로 여겨라. 노예로 여기지 말고. 그 다음에 이 오네시모가 훔쳐가지고 돌아온 것은 내가 계산할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것은 무엇을 부탁하고 있는가? 너 손해본 거 욕심 초월하고 무엇으로 용납해라? 사랑으로 용납해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와 있는 삶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해결하고 오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이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레몬에게 바울을 통해서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빌레몬서를 통해서 너 용서하지 못한 사람 아무게 있지? 그 사람 사랑으로 용납해라. 서로 해본 거 있어? 내가 갚아줄게. 그 사람한테 회개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해결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그리스도, 우리가 마음을 품어야 될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데요? 그게 바로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로 표현하고 있는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골로새서를 보시면 먼저 예수님을 구속주로 표현하고 있어요. 구속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묘사되고 있는 것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아, 창조하신 분이군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고 끝내셨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까지 섭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섭리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주, 창조주, 섭리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예요. 그래서 교회가 머리에 다스림을 받고 있어야 돼요. 이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가 화목주입니다 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잘, 기독론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면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관계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요. 부모, 자녀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그 주인과 종의 관계, 그 다음에 나와 비그리스도인과 관계, 이 모든 관계들을 다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읽으시면서 관계를 잘 찾아서 정립해 보시고요. 여기서 핵심되는 내용, 그게 바로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누구께 하듯 하라고요? 죽게 하듯. 이거 잊지 마십시오. 죽었다 깨나도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누구께 하듯? 죽게 하듯. 내가 내 앞에 지금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욕해주고 싶어요. 누구께 하듯 하라고요? 죽게 하듯. 부모는 자녀에게 죽게 하듯, 자녀는 부모에게 죽게 하듯. 아내들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여러분 남편을 주님이라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네. 네, 좀 어렵지요. 네, 좀 어렵지요. 네. 네. 그러면 누구도 누구를 주님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남편도 안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근데 성경의 원리는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이거는 이제 상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질서예요, 질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네. 이게 하나님께 주신 질서입니다. 이게 그 주종 관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남편들에게 주님 하고 오시라는 거지요. 이 숙제를 내드렸더니 정말 아무 생각 안 하고 내 감정에 지배받지 않고 정말 신의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 안으로 남편이 선물을 사가셨다. 그러면서 대체 주님이라고 했더니 왜 그래? 막 그러더래요. 멋쩍어서. 그러더니 기분이 엄청 좋았는가 보래요. 선물을 사왔다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향해서도요. 자녀들 향해서 주님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 마음속으로. 일단 주님 부른 다음에 그 자녀에게 할 말을 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남편들도 일단 마음속에 주님!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내들한테 할 말을 하시고. 이게 다 누구께 하듯 한다고요? 죽게 하듯. 이것이 핵심이에요. 관계의 핵심이에요. 그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상대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나와 상대방의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서로에게 주님이라고 불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서로끼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면 그 다음에 야 뭐야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주님 좀 이렇게 좀 해주시겠어요? 그렇게 말이 이렇게 부드럽게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번 한 주간에 한번 실행할 수 있겠지요? 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 전리품 많이 가지시고 빛나는 수료증을 받으러 이 자리에 다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더 깊이 있는 말씀 강해를 찾기 위해 크기로만 교회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보다 좋은 영적 콘텐츠를 더 많이 나누기 위해 방송비를 받지 않습니다. 1년 365일 복음만 전하고 싶어서 우리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온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CGN TV와 함께 땅끝 선교사가 되어주세요.